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존존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른다. 어떤 것일까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라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제자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자일까요? 많은 그런 질문들하고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 제자를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라는 신분, 어떤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큰 범위에서, 광의적인 범위에서 넓게 보면 부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제자로 부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이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심은 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18절이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베드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부르셨다. 놀고 있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다. 게으른 사람을 부르지 않으신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불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도 불렀고 죄인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도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엉뚱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은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행한 것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그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이렇게 부르실 때 18절 보면 그 형제 안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어부라고 합니다.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뭘까요? 그 당시에 어부, fisherman. 이 어부가 뭘까요? 고기를 잡는 자입니다. 다 아시죠? 어부. 여러분 어부가 그 당시에 많은 학식을 배운 사람일까요? 굉장히 그 대우를 잘 받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대접받고 지식층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율법의 학자요 뭐 이런 부류의 사람일까요? 물론 요즘에는 뭐 많이 배우고 했어도 뭐 자기가 나름대로 뭐 어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옛날 같은 그런 전통적인 어부가 아니라 어떤 그런 좋은 장비를 갖추어서 어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팔레스타인 시대에 예수님이 있으셨을 때 여러분 이 어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대받았던 사람, 아웃캐스트, 소외자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취급을 인간적인 대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학사들은 어부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의 학사들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자치 율법의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자치주의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너희들이 그런 어떤 형사법에 관련된 거 말고 종교나 문화, 관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생겨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형사법만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기들 형사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로마의 그런 정책은 그 사람들이 그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문화와 관습과 종교에 대한 문제들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 하이 소사이티, 높은 그런 어떤 사회에서 그 고등계층에 있는 그런 어떤 잘 배우고 공부를 하고 지식층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천대받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의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배우고 율법의 학사요, 지식층이요, 그 사회를 잘 다스리는 사내들의 공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이 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런 지식이 필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택할 저기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젊은이들 그래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선택했더라면 제자로 삼았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화하는데 더 잘 되어졌을 복음화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사용받지 않았겠는가? 더 일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능력 있는 자 이 분벌조언이라면 타고난 어떤 귀족적인 그런 타고난 태생이 좀 노블벌스라고 하죠. 이 문벌은 그런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벌조언자가 마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왜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을 택하는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받은 자들, 문둥병자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완전히 소외된 자고 일반 거리에서 활보하면 안 됩니다. 일반 거리에서 걸어다니면 저 문둥병자 더러운 자다, 저주받을 자다 이러고 막 돌멩이로 던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 한 곳에서 격리 수용이 돼 있었어요. Segregated place, isolated place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간혹가다 예수님한테 나왔던 문둥병자도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부르심,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구원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나의 현명한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배로한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바른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잘 믿는 자가 되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 멸시받는 거, 약한 거,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좋다고 추대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 이건 뭘 말을 말할 거예요.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고 부족하고 정말 인간 취급받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오히려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해주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택했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지식층에서, 물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바리새인들 손에 꼽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문둥병 환자, 장님들, 소외받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떤 여인은 가늠하다 들킨 여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그들을, 멸시받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스탠다드, 표준, 크리테리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 저 사람들보다 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잘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EME 예배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No one can boast about their own salvation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God. Nobody can ever boast about their own salvation.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구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구원의 삶을 놓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를 택하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지식, 문벌 이런 것을 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학식, 세상적으로 잘된 거,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복에 대한 기준과 이해가 좀 잘 되어졌으면,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정말 진정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 축복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참 복이고,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다 축하할 일이죠. 기뻐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가장 최고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 주시는 것은 바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에베소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by the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됐다는 거죠.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서 우리의 선한 의지나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It is a gift of God.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에 관련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어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구원해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불러주셔서 구원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셨고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주셨고 구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성결 조건이죠. 주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To respond and to follow his word.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시되. 이 말씀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 근데요, 이 어부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여러분, 근데 진짜 따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택한 자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완악한 그의 취약된 마음은 그들의 마음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택한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받는 이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반응합니다. 따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 그의 백성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는 말씀의 역사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입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에 응답하고 리스판스하고 리스판다고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 말씀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노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보트 배에서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할 때 밤이 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너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가 거기 있는 또 옆에 있는 배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가득히 실었어요. 근데 그 배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Began to sink. 그 두 배가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합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나이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이에요. Get away from me. I'm a sinner. I'm a simple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before God. I'm a sinner. Sinner라고 그랬죠.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는 sinful man.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성하신 그분 앞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고 성전에서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이었고 또한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나라고. 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follow me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따라오도 되고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구원으로 초대받는 사람이 나 싫습니다. 나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직분 사명의 초대뿐만 아니라 이런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베드로 사도로서 초대를 받았지만 그도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 믿지 않다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된 삶이요 전인격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여러분 다른 것 중에서 말 이 나를 따르라 말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동안에 무엇을 따랐겠어요?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가 따랐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업으로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따르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쫓아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쫓았고 따랐던 것들에 대한 전적인 180도의 전적인 방향, 턴어라운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방향의 전환. 무슨 방향이에요? 내가 따르는 절대자에 대한 방향의 전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즐겨했던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우리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따르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따르는 쫓는 방향의 전환. 바뀌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 쫓았던 그런 가치관과 그런 목적과 그런 꿈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꿈과 이 세상의 좋은 것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좋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있으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와 똑같은 꿈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도 다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세상 종교도 다 얘기해요. 불교 가보세요. 불교 가서면은 잘되고 극락강생한다고 그러고 뭐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공 드리고 뭐 그런 거 하면요.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는다고 행복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럼 세상 종교나 우리나 다 똑같게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는 말씀. 나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이 고난의 행진을 하러 가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것이다. 참된 구속의 은혜, 기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 삶의 방향과 그동안 가치관과 내가 가장 따랐던 것들을 이제 따르면 안 된다. 이제 너의 따름의 대상은, 네가 쫓아야 되는 그 쫓음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를 쫓으라.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랐습니까?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다 세상을 따랐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동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턴어라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어떤 대가를 치러라도 어떤 코스트를 내가 페이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따름의 대상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했나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러라. 예수님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능력과 탈란트와 재능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구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재능은 다 이제는 그 재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부여하십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재능, 세상에 있는 학식, 배운 것, 이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철저히 이제는 세상에 그런 어떤 내가 배운 것과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을 영어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이게 영어와 헬라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나의 학식과 경험으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역사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탈란트나 어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고린도전서 우리 부활장이라고 하는 데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핍박하였으므로 이런 말이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무엇? 그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성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뭐 얼마나 그는 수고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그가 동족에게 그리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뭐 도적과 강도의 위협을 받고 사심에 하나 가만 뭐 태장을 맞고 뭐 여러 가지 헐벗어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매도 맞고 그런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쫙 열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순종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가만히 있었던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주의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 나 구원 받았어 하고 그거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날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받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쓰러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해서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위험, 엄청난 위험을 하고 굶었고 헐벗은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던 삶이 사도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했는데 왜 근데 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였기 때문에 결코 내가 그런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그런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보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겸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은혜로, 정말 아무런 존재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냐. Come follow me, Jesus.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Come follow me.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쫓으라고. 세상을 쫓았고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꿈과 우리가 원했던 것들, 수많은 것들을 쫓았던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쫓았던 그 쫓음의 대상을, 그 쫓음이, 그 따름이 더 이상 네가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가 쫓아야 할 대상이 바로 나다. 나를 따르라. Come follow me라고 그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도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함으로써 우리도 죽어가는 생명들을 낚을 수 있는, 복음의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해요. I will make, 내가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게 뭐예요? That is the grace of God.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성품, 우리가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할 수 없고 저는 때로는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이 안타까운 성격과 성품과 이런 모습과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한 도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사람, 성도님들이요. 수고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은요, 지금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그때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그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어부가 되게 하러 초청해 주실 때 그들의 반응은 20절에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었다. 버렸다는 거야. They left their net. 뭘 말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곧 immediately,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리고 또한 그물을, 자기의 생업입니다. 자기가 아꼈던 것을 버립니다.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나의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예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요? 막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해서 그 밭을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다 희생해서 그 보화를 삽니다. 왜 그 보화를 살까요?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예화를 예수님이 왜 해주시는 건지 아십니까? 그 보화가 바로 나다. 바로 내가 너희의 보화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고 접니다. 나의 가장 최고의 사랑이 되신 보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 초청 앞에서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아무런 조건 없이 별 볼일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하나님의 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분의 초청에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가장 최고의 보배입니다. 포합니다 하고 그분께 따르겠다고 응답하시면서 그분을 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다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내가 사랑했던 대상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바꾸라고 나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른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